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양국 간 비핵화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기자들에게 정의용 실장과 비건 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두 사람이 비건 대표와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의견 교환은 한미 상호 간 입장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양국 공조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의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법원은 신일본제철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좋은 무역 협상을 맺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고갈시켜왔다며 중국과 좋은 합의를 맺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은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지금 중국과의 합의를 이루길 원하지만 중국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67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2월 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진행한 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이번 주말 케이블 방송 채널인 HBO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사람이 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주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그런 식으로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이 85년 동안 모든 혜택을 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률 고문과 논의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행정명령으로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전 세계 30여 개 국가들이 출생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피신 중인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가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에콰도르 법원은 대사관 측이 부과한 새로운 주거 규칙이 어산지 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 대사관 측은 이달 초 어산지 씨에게 인터넷 사용료와 세탁비, 욕실 청소비, 고양이 돌봄비 등을 낼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주거 규정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산지 씨는 새로운 규정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며 자신을 추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I a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is is within reach. I think our two presidents...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낍니다. 북부 산지로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70년간 이어진 전쟁과 적대를 끝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29일 서울에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대표와 강 장관이 미북 후속 협상과 남북관계 발전 등 최근 진전 동향을 공유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미국과 한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며 비건 특별대표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양국 간의 빈틈없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난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 비핵화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We have a shared goal here, which is to bring an end to 70 years of war and host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 70년간 이어진 전쟁과 적대를 끝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그 같은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I a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is is within reach. I think our two presidents are singularly focused on
그 같은 목표가 도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전적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들이 그 같은 목표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실무 협의가 가급적 빠르게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비핵화 과정이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And we need to meet up as often as possible to make sure there is no daylight whatsoever.
미국과 한국이 가능한 한 자주 만나 빗셀 틈조차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이 만남이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면담 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2차 미북 정상회담 진행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29일 전화 통화를 갖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강 장관은 긴밀한 미한 공조를 토대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적인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최근 미북 후속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미국과 한국 간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다음 달 6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전현직 의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 감독이 강화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주도권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벤 카딤 상원 외교위원은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다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re is a perhaps more leeway Republicans will give a Republican president than the Democrats will give, so there could be some nuance to.
카딘 의원은 최근 VOA에 공화당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경우 북한과의 관여에도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 자체에 관한 의회의 시각이 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eign policy, we generally is not partisan in Congres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re have been. But I think in regards to North Korea, I don't think there's a.
의회는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에서만큼은 초당적이고 특히 북한의 경우 양당 간 의견이 크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관계없이 의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our pressure no matter who's in.
톰 렌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행동을 취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issue really is Trump. And the question is,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here could be changes that will make it more difficult or more awkward for him.
민주당이 우세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거나 곤란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별 준비 없이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적 반응을 상기시키며 비핵화 관련 목표와 전망에 관한 명확한 인식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the Democrats do well, if they, for example, tak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it looks unlikely that they would take the Senate, but continue to have influence in the Senate, that there's going to be more difficulty for Trump sort of going ahead.
버지니아주에서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의 게리 코널리 하원 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이자 의회 내 지연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코널리 의원은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은 1994년, 2005년, 2012년 이미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이는 각각 2002년과 2009년, 2012년 약속을 어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김정은에게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제는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애정을 표명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실체보다 보여주기에 급급했음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 역할 변화도 주목됩니다. 킹 전 특사는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 외교위의 감독 역할은 그동안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차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one thing that could change is that committees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have an oversight responsibility.
외교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를 청문회에 초청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관련 사안을 대중에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의 어두운 부분을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상원 고유의 권한인 비준 문제는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적 합의는 조약으로 간주될 만큼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원 비준 표결에 붙여진 조약은 단 몇 건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비준 동의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든 북한 관련 조약이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떤 식으로든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의회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코널리 하원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강제 수용소에 10만 명 이상을 불법 감금하고 최근에는 미국인 오토 원비어를 살해하는 등 지독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의회는 한반도 안보와 인권이 사진 촬영과 교환돼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처럼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더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re'll be greater focus on human rights. I think human rights tends to be a bipartisan issue. It's one that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agree on. For example,
올 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은 만장일치 그리고 하원은 반대 투표를 제외하곤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듯이 의회는 인권 문제에서만큼은 초당적이지만 민주당이 최소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인권법 이행 실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킹 전 특사는 특히 민주당이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지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영긴 공화당 후보는 당선될 경우 북한인권 문제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북한과에 대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like the North policy North Korea policy to also address the issue of human rights violation that's taking place, religious freedom that is being pressured. This is something.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는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과거와 달리 의회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는 올해 은퇴를 선언한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대북 정책은 그동안 의회에서 초당적 방식으로 다뤄졌고 로이스 위원장도 지난 6년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초당적 움직임을 이끄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No, when it comes to foreign policy, especially North Korea policy, and as someone who's worked long time with Congressman Edwards, this is an issue that's been worked on.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화민주 양당의 동일한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만을 전담할 대북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석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인권 문제를 언급한다면 이는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ointed that we're not raising the human rights issues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or Kim Jong-un anymore because I think North Korea or Kim's
정석좌는 29일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VOA 기자와 만나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인권 문제는 차후에 다루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북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not the case in North Korea. Human rights violations and North Korea's pursuit of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two pillars that undergird the existing regime as it is.
정석좌는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과 북한 내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역이 고스란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쓰이는 만큼 핵 문제와 인권 사안을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유린과 대량 살상 무기 추구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두 축인 만큼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북한의 핵 개발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석좌는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 보려면 인권 탄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when you're testing somebody, you want to make sure that it's a real test and that you're not giving and that you're not grading on a curve. And so I think human rights should be part of this
북한과 조성된 외교적 관여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김정은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지 말자는 주장은 오도된 것이며 누군가를 시험해 보려면 확실한 시험지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 캠페인에도 인권 문제가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would also highlight the fact that maximum pressure, which included sectoral sanctions on things like coal and fisheries and textiles.
이 압박 조치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수산물, 섬유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런 물품의 생산에는 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 노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은 냉전 당시 소련과의 핵 협상에서 인권 탄압을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During the days of the Cold War, human rights and denuclearization, human rights was included in the approach that President Reagan and Secretary of State Schultz.
그러면서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북한을 어떻게 신뢰하고 핵 협상을 진행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스칼루튜 사무총장은 미국과 북한은 현재 복잡한 문제로 얽혀있는 만큼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담할 고위 관리를 임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ile we're tackling so many complicated issues,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have a senior official.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핵 사안에 주력한다면 인권 문제만을 다룰 대북 인권 특사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정상 국가 대열에 들어서려면 당연히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지만 여러 부문에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그중 인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루거 전 상원의원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핵화 단계와 기술, 자금 지원 방법 그리고 상응 조치가 포함된 비핵화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비용 분담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거 전 상원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인 1980년대 후반 샘 넌 당시 상원 의원과 함께 넌 루거 프로그램을 법제화해 소련 붕괴 후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 폐기를 이끌었습니다. 루거 전 상원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m not certain that we have
실질적인 대화나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북핵 폐기를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정립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상원의원 시절 입안한 넌 루거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의회 세출위는 미 사찰단의 소련 방문과 관련 시설 사찰 등 핵무기 해체 과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출을 승인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파산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북한의 비핵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찰 주체와 폐기된 핵물질 처리에 관한 계획도 없어 보이고요.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려면 이런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ere has to be a definition of the entire program.
핵 프로그램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북한을 실제로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는 9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핵무기를 해체시키고 제거하는 과정으로 핵실험장 전면 폐쇄와 핵무기 폐기, 우라늄 농축과 수소폭탄 연료 생산 중단, 화학무기 폐기와 원자로 폐기 등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관련 비용은 어떻게 제공되고 국제 사찰단에는 어떤 나라가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대가로 북한의 경제 재건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포괄적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It would appear that it would be ideal if it was an international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지불 형태가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이웃나라들이 함께 비용을 대는 국제적 대응 방식이죠. 그러나 비용 지불에 나서는 국가가 없어 미국이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 지출을 승인해야 하는 미 의회의 역할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의회가 사찰과 폐기 관련 지출을 승인하려면 몇 년은 걸릴 겁니다. 또 북한이 핵폐기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인센티브 관련 추가 지출도 의회가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샘넌 전 상원 의원과 함께 백악관에 초청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셨습니까?
We need to use that experience. We told the president and
넌 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핵 보유국이었던 옛소련의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감축시켰던 경험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이 왜 미국의 도움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하는지 설득할 만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고요. 또 북핵 폐기를 위해 거쳐야 할 앞서 언급했던 기술적 단계와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행동 대 행동 방식이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약 25분 동안의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저희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별도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Well, there will have to be a question of balance.
균형의 문제입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전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북한과 관계를 맺어 그들의 번영을 돕는 안전 제공에 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비핵화 단계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의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가 모두 폐기될 때까지 미국도 북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대량 살상 무기 폐기까지 달성하기 전에는 이 과정이 완료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세금이 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쓰여야 하는지 비용 지불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겁니다.
의회는 충분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Well, the activity of Congress in this respect has been
의회의 역할은 매우 작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생각과 정보를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우 민감한 기밀 사안이긴 하지만 백악관은 최소 의회 지도부나 외교, 군사, 정보의 지도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샘 넌 전 상원의원과 제가 넌 루거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당시 대통령은 이에 서명하면서도 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취했다는 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당시 저와 샘 넌 의원은 행정부 관료들과 예소련의 일부였던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을 방문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관련한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기에 담긴 비용 지불과 같은 문제들이 의회에서 논의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의회 지도부 등 누군가 나서 북핵 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처드 루거 전 상원 의원으로부터 북핵 폐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남북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29일 한국 춘천에서 개막된 국제대회에서 첫 경기를 했습니다. 남북한 당국은 스포츠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남북 선수들은 경기 외에는 서로 대화조차 하기 힘들 정도여서 실질적인 교류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내년 북한 원산에서 열릴 다음 대회에 미국의 유소년팀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단풍이 노랗고 붉게 물든 산자락 아래 있는 경기장에 한반도기들이 나붓깁니다. 머리를 신병처럼 짧게 깎은 흰색 유니폼을 입은 북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푸른색 상의를 입은 한국 선수들과 경기장에 등장하자 관중의 환호성이 울립니다.
여러분 출발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호반의 도시로 불리는 강원도 춘천시 송암 래퍼스타운 주경기장. 올해로 5회차를 맞는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막전에서 한국의 강원도 선발팀과 북한 4.25 체육단이 남북 간 첫 경기를 했습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남북 간의 첫 체육 교류여서 그런지 공중파 방송이 생중계하는 등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리스포츠컵은 말 그대로 아리가 아리랑의 아리랑이란 말의 앞 글자를 딴 건데요. 한민족의 교류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남북 스포츠 교류 협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4.25 체육단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군 체육부대의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만 15살 이하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2014년 시작돼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3회 대회가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해마다 장소를 바꿔가며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8월 평양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한국에서 5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남북한 각각 두 팀과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6개 나라 8팀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4.25 체육단과 여명 체육단, 별도로 소녀들로 구성된 여성 축구단을 포함해 모두 84명의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날 경기는 북한이 3-1로 완승했지만 1만 5천여 관중은 경기 결과보다 남북한 교류에 더 큰 의미를 뒀습니다.
남북 교류 요새 화해 협력 무드에 아주 좋은 방향을 우리 춘천이 시작을 했다는 게 아주 감격적이고 기쁩니다.
요즘에 남북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분위기에 이런 게 또 이루어지게 되고 학생 관람객들도 많이 와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학교에서 동원된 학생들 역시 북한 선수들을 보며 신기해하면서도 친근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북한 생각하면 좀 무섭고 그랬는데 저희 눈앞에 보이니까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어때요 느낌이?
제가 말할게요. 약간 사회가 좀 돈독해졌으니까 이런 행사까지 열리는 게 아닐까 이제 통일에 한 발짝 앞서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쉬워요.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이렇게 배우고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죠.
경기를 마친 북한 선수들은 VOA의 질문에 수줍어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인상과 음식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수문장 조정영 선수입니다.
기쁩니다. 증정 와보니까 가까운데 앞으로 통일돼서 계속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좀 농담도 하고 좀 그럴 기회가 있으셨나요? 남한 친구들이랑 얘기도 좀 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남한 친구들하고 숙소가 다르니까 그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 전혀 대화할 시간이 네. 없었군요. 다음 기회에 좀 그런 시간이 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무슨 얘기 좀 나누고 싶으세요? 대화하고.
글쎄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축구에 대한 얘기 하고 싶습니다.
사는 얘기도 또 하고.
네.
이게 한국이나 춘천에 대한 인상이나 사람들 인상은 어떻습니까?
인상이 남습니다. 네.
이날 골을 넣은 북한의 리일성 선수는 한국이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나 그 여기 춘천에 온 인상은 어떤가요, 한국이?
뭐 와 보니까 뭐 별로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자주 앞으로 오가면서 경기도 자주 하고 서로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남한 친구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셨어요?
예, 평양에 있을 때고 남강원도 팀 10번 선수 주장하고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축구에 대한 얘기를.
남북한 선수들이 함께 축구 경기는 했지만 사실상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거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습니다. 강원도 대표팀의 중간 수비수인 김가훈 선수는 VOA에 대화할 시간이 없어 무척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얼굴만 같이 봤어요.
아, 그럼 전혀 대화할 기회가 없었군요.
네, 오늘 경기장 돌면서 처음 해본 대화예요.
아, 밥 먹으면서 대화할 기회가 없었고.
네.
좀 아쉽겠네요.
네.
만나면 좀 무슨 얘기 하고 싶었어요?
뭐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궁금한 점이 많은데 국제 선수들이 또 물어보면 또 잘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어때요?
좀 아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국가 간의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리면 방문 선수들은 주최국 도시의 가정에 묵으며 문화를 체험하거나 관광 혹은 현지학교 등을 방문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북한 유소년 선수들은 자유시간이 없었고 식사 시간에도 식당에서 북한 선수들끼리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VOA에 남북한 당국 모두 매우 조심스러워해서 실질적인 교류로 나아가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에 있는 문화 콘텐츠 인재 양성 학교인 애니 고등학교 방문을 북한 선수단에 제의했지만 북측은 경기에 집중하고 싶다며 사실상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북한 측 문흥 선수단장과 간부들 역시 이날 축구만 관람한 채 기자회견 없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스포츠 교류가 늘 상징적 행사에 그치고 실질적인 선수들 간의 교류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남북 스포츠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여러 스포츠 전문가들은 체육 교류가 정치적인 물꼬만 트고 토사구팽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은 VOA에 남북 간 체육교류가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약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고 이런 대화가 정상 간의 만남과 그러한 큰 그 협약을 맺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 누구 이 스포츠 교류는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그 한 문구를 못 넣는 것이죠.
이날 경기장을 찾은 고등학생 김지혜 양도 선수들 사이에 자유롭게 대화할 시간이 없다면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밥 먹고 대화하고 그럴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쉽고 뭔가 보여주기식 같아요.
이날 본부속 1층에 경기를 관람한 20여 명의 북한 측 여자 선수들도 전반전이 끝난 뒤 연예인들의 화려한 공연이 시작되자 자리를 황급히 떠난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모두 단발로 짧게 자른 북한의 소녀들은 공연을 신기하게 바라보다 인솔자가 나가자고 하자 아쉬운 듯 일어났고 일부 선수는 경기장을 나갈 때까지 공연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VOA 질문엔 일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스포츠 교류 방안을 묻는 VOA 질문에 남북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미국 유소년 축구단 초청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5월에 열리는 원산 대회에는 미국의 참가를 아마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북미 간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참가를 요청해 볼 생각이고
이번 대회는 A조와 B조로 나눠 치르고 결승전은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좋은 합의를 원하지만 잘 성사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관세 조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미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병력 5,200명을 보낸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저녁 폭스 뉴스 채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과 좋은 거래를 맺기 원하고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새로운 대규모 추가 관세 조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요. 중국과 좋은 거래를 할 것이고 중국이 그동안 미국을 고갈시켜왔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멋진 일이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예.
하지만 중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규모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아르헨티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두 정상 간 별도 회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협상이 잘 안 되면 미국 정부는 12월 초 남아있는 모든 종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남아있는 모든 종류의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요. 협상에 실패하면 나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2,670억 달러어치의 관세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가 부과될 중국산 수입품의 규모가 2,57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나눠서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1,100여 개의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또 지난달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중국도 이에 맞서서 1,100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1,100억 달러. 그런데 미국이 새로 추가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이제 사실상 전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300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00억 달러 정도인데요.
네.
미국 정부가 앞서 총 2,500억 달러의 관세를 매겼는데 여기에 새로 2,570억 달러치의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내다 파는 제품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새로 관세를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요.
네.
S&P 500지수도 0.6% 하락한 채 폐장했습니다. 또 우주항공 분야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 주가도 6.5% 빠졌는데요. 이게 201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예.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 어떤지 볼까요?
예,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30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양국 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와 공영이라면서
네.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심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일 미국이 평등과 호혜의 정신을 보이지 않더라도 중국은 자체 발전 노선에 따라 개혁 개방을 이어가고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 국유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요 29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DRAM 제조업체인 푸젠 진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윌버러스 상무장관이 성명에서요. 미국으로부터 유래한 기술일 가능성이 있는 외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은 미국 군사 시스템 칩 공급 업체들의 생존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외국의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반하는 활동을 한다면 우리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가요. 지난해 이 푸젠 진화 반도체가 자사의 기술을 훔쳤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미국 상부부는 푸젠 진화 반도체를 소프트웨어와 기술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목록에 올렸는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푸젠 진화 반도체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는 이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네요.
예, 한국 대법원이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이춘식 씨 등 4명이 지난 2005년에 이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13년 8개월 만에 한국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재판 과정이 13년이 넘게 걸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1심과 2심 재판부가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양국의 청구권 협정과 일본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면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예.
하지만 2012년 한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라면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피고 기업인 신일본제철의 피해자 1인당 1억 원 미화로 8만 8천 달러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예.
하지만 신일본제철이 이에 불복하면서 2013년 이 사건이 다시 법원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국 대법원이 이들에게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원고들이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양국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요.
예.
개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원고 4명 중에 3명이 사망했고
네.
최종 승소 판결을 본 피해자는 올해 94살의 이춘식 씨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내놨네요.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양국의 청구권 협정으로 이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거라면서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거라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예, 일본 언론들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보도하면서 양국의 외교, 경제 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특히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앞으로 유사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대법원의 두 건을 비롯해서 한 10여 건이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한국 언론들은 이날 판결로 다른 재판도 속도를 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중요할 텐데요.
예,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대국민 발표문을 내놨는데요.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으로 향하는 캐러밴 행렬이 지금 멕시코를 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가 눈길을 끄는 조처를 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가 남부 국경에 병력 5,200명을 보낸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예.
테런스 오셔너시 미국 북부사령관이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요. 텍사스와 아리조나 그리고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에 배치되는 군은 세관 국경보호국 CBP를 도와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이 충직한 애국자인데요.
네.
오셔너시 사령관은 국경 안보가 바로 국가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 캐러밴은요. 중미 나라에서 미국 남부 국경으로 가서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을 말합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국경에 보내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 조처가 현실화된 건데요. 그런데 이미 군 병력이 국경에 배치돼 있던 걸로 아는데 하는데요?
정규군이 아니라 주방위군 2,100여 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들도 세관 국경보호국 CBP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캐러반 행렬을 좀 살펴보죠.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네, 29일 기자회견에 나온 케빈 맥컬리넌 CBP 국장이요. 약 3,50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맥컬리넌 국장은 이들 가운데 반가량이 가족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3천 명에 달하는 두 번째 캐러반 행렬이 멕시코 남부 국경에 접근하고 있는데
예.
이들 가운데 일부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멕시코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맥컬리넌 국장은 많은 무리의 사람이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몇몇 나라 국경을 넘나들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캐러반이 미국 국경에 도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많은 무리의 사람이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면서 이런 사람들은 모두 체포해서 법에 따라 처벌할 거다라고 맥컬리넌 국장이 경고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정식 절차를 거쳐서 망명을 신청하면 일단 이걸 받아들이고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CBP 맥컬리넌 국장은요, 이날 또 기자회견에서요, 현재 너무 많은 사람이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해서 적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하루에 한 1,900명 정도가 국경을 넘어서 망명을 신청한다는 건데요.
아, 네.
예, 맥컬리넌 국장은 멕시코 정부가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 일부에게 입국 사증을 주고 망명 신청을 하면 이를 심사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캐러밴 행렬을 비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9일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요. 캐러밴 행렬 중에 범죄자들과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또 캐러밴 행렬은 미국을 겨냥한 침략이면서 군대가 캐러밴을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캐러밴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 방안을 마련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행정명령으로 국경을 완전하게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30일 아침에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와 회견을 했는데요. 이 회견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강계 지역에만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은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도, 낮 최고 12도, 신의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3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3도, 사리원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은 날씨고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도, 낮 최고 1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양국 간 비핵화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기자들에게 정의용 실장과 비건 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두 사람이 비건 대표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은 한미 간 상호 입장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양국 공조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법원은 신일본제철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좋은 무역 협상을 맺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고갈시켜왔다며 중국과 좋은 합의를 맺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은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지금 중국과 합의를 이루길 원하지만 중국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67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2월 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진행한 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사람이 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주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그런 식으로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이 85년 동안 모든 혜택을 누린다 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제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법률 고문과 논의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라는 수정 헌법 14조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전 세계 30여 개 국가들이 출생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내린 법관을 새 정부에 중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오늘 현지 글로보 TV와의 인터뷰에서 총기 규제 완화와 부패와의 전쟁 등 자신의 주요 선거 공약을 실천하는데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부패 수사를 맡아온 세르지우 모루 연방판사를 법무장관이나 2020년 공석이 생기는 대법관으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루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과 국영기업, 대형 건설업체 등이 연루된 대규모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감독하며 룰라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룰라 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노동자당은 모루 판사가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